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한 주간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조금 그 무거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많은 기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것이 기자들마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술집에서 술을 마실 때 누가 권유할 때 거기에 마약을 탔는지 안 탔는지를 알 수 있는 시약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타면은 마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상태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것이 왜 저에게는 충격적이냐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그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뭐 아직은 그 정도가 아니겠지라고 하는 그 안일함이 이미 사회 곳곳에 골마 터져버린 상태가 된 것 같다 느낌 때문에 제가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독의 끝판왕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쾌락이나 이 중독 증세의 많은 부분이 무너졌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위기감을 갖고 기도해야 되냐면은 교회만이 사실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제가 이제 군에서 훈련을 받다가 이 정강이 부분에 이제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고름이 잡혔어요. 그래서 뼈와 살 사이에 고름이 잡혀가지고 그거를 이제 진통제 없이 잘라가지고 그거를 짜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죠. 거의 한 두 달 동안은 발을 못 썼어요. 만약 그거를 치료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제 오른쪽 다리는 썩어가지고 잘라야 되는 현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사회 골마 터진 부분들이 보여질 때 아프지만 빨리 함께 치료해야죠, 그 부분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정화시키고 또 죄악된 부분을 도려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교회가 이 부분에 앞장서 함께 기도하고 사회 정화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여러분과는 좀 거리가 먼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중독 증세와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존 그레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오늘날 우리 중독 증세, 뭐 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혹은 노름이라든지 혹은 뭐 쇼핑이라든지 많은 중독 증세에 빠진 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약물 사용과 같은 중독 증상은 그동안 쉬쉬해오던 진실을 암묵적으로 시인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인류는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다수에게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고단하고 불행하며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속았던 것이 뭐냐면은 내가 행복을 위해서 육적인 강화를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육적인 강화가 뭐죠? 어떻게든 내가 더 많이 벌어서 소유하고 소비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그냥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안 그렇잖아요. 혼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을 강화하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던 겁니다. 각종 문화 행사를 찾아다니고 스포츠를 즐기고 취미 활동을 즐기고. 제가 어제도 잠깐 이제 그 외부에 갔다가 오는데 깜짝 놀란 것은 수많은 차량 행렬들이 이제 교회로 나가면서 산과 들로 캠핑으로 하면서 차량 행렬이 끝을 모르게끔 서울을 빠져나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행복해질까요?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결론이 이런 거잖아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부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여기만 해도 벌써 5번이 나왔고요. 전도서에는 3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결론이 뭐냐면은 이 헛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얘기는 히브리 단어에 헤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헤벨이라고 한 단어는 정확한 뜻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숨을 한번 쉬어보시죠. 여기 마스크 꼈기 때문에 좀 그냥 긴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아가페 소리 잘 들리네. 잘했어요. 아까 찬양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마스크 끼고. 이게 지금 그 헤벨이라는 게 들숨과 날숨을 뜻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할 때 들숨과 날숨을 하는데, 여러분 숨을 지금 쉬었죠? 숨 어디 갔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헤벨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쉬었는데, 내가 숨을 쉰 것 같은데, 그 숨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마치 아지랑이와 같이, 안개와 같이, 내가 일평생 내가 육적인 강화, 혼적인 강화, 정신적인 강화로 해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쌓고, 재물을 위해서 쌓고, 시간을 쌓고 노력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잡을 것이 없다. 찾아오는 게 뭡니까? 절망이에요. 공허함입니다. 아, 인생 덧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쾌락적으로 나가는 거죠. 나의 허망함, 절망을 정신 차려보니까 이 공허함을 없애려고 더 자극적인 쾌락으로 빠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강화나 혼적인 강화, 정신적인 강화는 우리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제가 거의 4주째 술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마 술에 취한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술이 중독이 되셨던 분들이 아마 그것에 헤어져 나왔을지라도 또 다른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허망함을 채우기 위하여 게임이나 혹은 운동이나 혹은 또 다른 취미 활동으로 그냥 막 이 부분을 빠져나오면 또 다른 것에 걸리는 이 중독의 고리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중독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우리로 하여금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선하고 자유로운 열정을, 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심성에 선하고 자유로운 열정을 주셨는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원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는 독립적이고 아주 이상한 자기 방어의 힘, 이게 중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열망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데 사단이 이것을 뒤틀어버려가지고 그 질서를 깨버려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결과적으로 중독의 증상은 독립적이고 아주 이상한 자기 방어의 힘만 남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중심적인 것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거기에 빠지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의 쾌락에 그냥 몰입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피폐한 인생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피폐해져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 현상의 전반적인 이 마약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중독 증세의 현상이 사회 곳곳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를 회복해야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드는 말씀이 1절과 11장까지는 도대체 믿음이란 뭐냐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냐 할 때 오늘 12장 1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절 한번 크게 선포해 보죠. 몇 분이 안 하면 저 설교 안 합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자,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화면에 이걸 띄워놔 주시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것을 곱씹고 곱씹고 또 곱씹으십시오. 여기 보면 이 권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칼라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호소한다, 간곡히 너희들에게 말한다. 반석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총 정리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를 따라합시다. 사르크스. 예.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육체, 몸뚱아리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flesh라는 단어를 써요. body, body. 근데 여기 쓰는 단어는,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를 따라하세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저 인사할 때 확인할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소마.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바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육과 정신과 영을 통칭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전 인생을, 너희의 생각이나 너희의 육체나 너희의 영적인 모든 것을 총집합하여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니라. 질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중독 증세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세상에 저속한 쾌락에 빠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서가 첫 단추가 뭐냐면 영적 예배를 회복해라. 그래서 여러분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조 때부터 거룩한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지켰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의 영에 공급할 수 있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유산이 되셔야 되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사수한다. 이 첫 질서가 회복되고 믿음의 유산을 될 때 자녀들이 살아날 것이라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을 우리 또 크게 선포할 텐데 2절을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두 가지 영적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볼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 옆이나 여러분 노트에다가 뭐라고 하나 써놓으셔야 되냐면 스케마 이렇게 단어를 한번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 본이라고 하는 뜻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본받지 말라. 이게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어떤 형태를 뜻하는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탁구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예, 한번 끄덕여 보세요. 테니스, 골프, 아무도 안 좋아하시네요? 내가 어떤 전문가에게 코칭을 받기 전에 내 멋대로 폼을 하다가 보면은 그 폼이 굳죠. 근데 새롭게 전문가가 딱 볼 때 폼을 고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스케마라는 단어예요. 골프를 치시더라도 내 골프 모양이 다른 곳으로 바뀌려고 하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건축적으로는 이것을 주조, 거푸집 이런 뜻입니다. JB 필립스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립니다. 화면을 보세요. 당신 주위의 세상이 그 형태로 당신을 쥐어짜서 빚어내지 못하게 하라. 제가 영어를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아주 표현이 아주 좋아가지고 제가 적어놨는데 squeeze you into its mold라는 단어인데 squeeze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쥐어짜다. 그러니까 틀에 안 맞는데 이걸 막 쪼아가지고 누르고 비틀어가지고 그 틀에 맞추는 걸 얘기해요. squeeze 당신을 into its mold. 세상의 방식대로 짜 맞추는 것을 뭐하라고? 거부하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살아갈 때 그 세상의 가치관이나 문화에 그냥 젖어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입니까 그게? 왜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고린도서 4장 4절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못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비치지 못하게 함으로 세상의 영이 사탄이 여러분들의 영을 사로잡아서 영을 혼미하게 하고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게 하여 그냥 세상에 젖어 살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의 영에 빠져 살면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피에로가 이렇게 끈에 달린 것처럼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중독 증세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생을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요. 세상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분별하게 TV 앞에 앉아서 오랜 시간을 계속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TV나 유튜브나 각종 매스미디어를 분별 없이 계속 받아들이고 보는 것은 옳지 않아요. 질문합니다. 역질문으로.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기사가 팩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거기다 쏟아부는데 우리는 무분별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젖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뉴스를 보는 만큼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죠.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셔야죠. 이 세상을.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선포합니다. 제가 볼 거예요. 안 선포하면 제가 설교 안 해요. 오늘은 작심했어. 자, 시작.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아멘을 두 분밖에 안 하셨네. 제가 영국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제 옷과 제 아내 옷이 제일 후져 보였고 한국에 오니까 와, 젊은 아줌마들이 입은 옷이 이렇게 패셔너블할지 너무 이쁘고 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센스가 있나 할 정도로. 근데 한 달 지나다 보니까 아, 이건 그 드라마에서 어떤 여자가 입었던 옷이고 아, 저거는 누가 들었던 핸드백이고 아, 저건 누가 꼈던 반지고 저건 누가 입었던 옷이고 저건 누가 입었던 구두고 그냥 거의 일률적인 여러분 유행에 민감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유행에 따라가면 이 정도 옷은 입어줘야 되고 이 정도 옷은 뭐 차줘야 되고 그게 문화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살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육적인 강화나 혼적인 강화에 계속 빠지다 보면은 결과는 그 돈과 시간을 나의 인생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극도의 이기주의적으로 만드는 그 세상의 풍토 아닙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쓰는 작가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쓰는 작가가 얼마나 되겠어요? 작가들이 뉴스나 TV나 영화를 만들어낼 때 더 쾌락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더 흥미롭게 써야 돈을 벌기 때문에 거기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쓰는 작가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무분별하게 TV에 앉아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는 거 거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라고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스퀴즈, 쥐어 짜가지고 세상의 틀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하시라고요. 자,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건 화학적 용어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변화입니다. 그것이 12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제이비 필립스의 번역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죠. 너희는 잘 들으세요. 너희 주변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를 쥐짜서 그 형틀에 맞추게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희 마음을 어디로부터요? 속으로부터 다시 틀을 짜시게 하라. 이게 어딥니까? 예배잖아요. 여러분이 일주일 살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기간이나 시간이 언제가 됩니까?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했던 것들 혹은 내가 좀 마음에 찔리고 상처받고 뭐 양심이 찔렸던 것들이 도대체 몇 초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왜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내 마음이 굳어지고 세상의 영을 받아서 막 서로 막 짜증나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마음을 어디서 풀고 해소하냐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 틀을 짜게 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새롭게 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은 세 가지 용법이 쓰여 있습니다. 명령형이고 수동태고 현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예배 시간에도 아 그래 주의 말씀이 이 말씀이니 내가 잘 받아서 바로 지금 수동태, 무엇에 의하여 부어져야 새롭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16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진리인데요. 겉사람 우리가 계속 후패하고 낡아지는데 속사람이 왜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나의 의지로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수동태라고요. 무엇에 의하여 새로워진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야 되고요.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충만을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그 받으신 힘으로 내 마음이 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적인 변화를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에크발레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크발레리라고 하는 단어는 창고와 곡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고와 곡간에 쌀을 쌓게 되면은 문을 열면 쌀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보리를 쌓게 되면 콩을 쌓게 되면 잘 안 해요. 이게 마음이라는 게 마음은 비어 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귀에다가 이제 그 리시버를 꽂고 이제 제가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오는데요.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 5장 6장을 읽었는데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좀 다시 소개할까 하는데 허락이요? 허락해야 해. 네. 주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이에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뭐 모를 거 없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평소에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서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내가 어떤 입으로 막 나쁜 걸 하고 막 욕지거리하고 그런 것이 나는 원래 그래 그러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막 목살기 굴고 막 갈등 일으키고 그러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 그러지 마세요. 내 마음에 뭘 쌓았느냐가 속에서 나온다고요.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느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이나 문화와 이것 순응하여 그냥 살다가 어떤 위기에 맞닥뜨릴 때 내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인생을 관리하지 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전도서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에게 마음에게 지금 창고에다 부어주려고 제가 준비했는데 허락이요? 허락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허락했으니까 할게요. 곡간 여세요. 전도서 3장 10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수고스럽죠 인생이. 자 그런데 11절을 우리 함께 선포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도 알겠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알겠는데 이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으로 따지면은 과거의 십수년 전의 일들이 자꾸 떠올라서 여러분들을 깔아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질문할게요. 그 과거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가늠할 수는 있지만은 확정된 일을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에 대해서 피곤하냐면은 자기의 생각의 범위를 너무 크게 잡은 거예요. 과거로부터 저 미래까지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의 지평을 넓혀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건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막 혼자? 머리가 막 복잡한 거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독감과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 과거에 그랬으면 안 되는데. 아,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생각하는 삶의 범위를 줄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를 측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았단 얘기예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멋대로 생각하는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줄이시라고요. 마음에 담으십시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생각의 범위를 좁히셔야 돼요. 과거에 묶이시면 안 됩니다. 미래의 불안함을 떨쳐버리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잘 따라오시네요. 전도서 5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몫이니라 분복이니라. 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쁘게 사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슬프게 사는 걸 좋아하실까요? 맞아요. 낙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심 걱정 맡겨드리고 오늘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잘 끓여 드세요.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예? 가족들 잘 헤매기시고 즐기세요. 오늘 주 안에서 마음껏 즐기세요. 그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 그런데 19절을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전도서가 후반부에 갈수록 계속 쓰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수고함으로 즐거워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논팽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중독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노동을 통해서 수고함으로 땀을 흘리고 기뻐함으로 오는 즐거움을 얻어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요. 마지막은 너의 몫을 잘 봐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것에 주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진 구역,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 개인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제 복을 세봤어요. 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다 말이에요. 내가 없는 거, 부족한 거, 짜증나는 거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마음이 터지거든요. 그게 아니죠. 받은 복을 세워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숙제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부부끼리,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틀, 잘못된 폼을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다시 리몰드, 다시 짜맞추기 시작하는 것이 주일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생각은 잘못됐고 어떤 삶의 패턴이 잘못됐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보자. 이게 가정예배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도서 4장입니다. 마음 곳간 여셨어요? 네, 너무 잘 열어서 한 가지 더 드리려고.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뭐 그냥 아멘으로 받는 거죠, 이거는. 근데 12절 말씀 보면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과 두 사람의 원리는 서로 의지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다가 삼겹살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박장대소했던 적이 있는데 뭐 삼겹살을 드시면서 항상 이 세겹줄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세겹줄의 원리가 뭐죠? 믿음의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저 사람이 다 헤아릴 수는 없죠. 그러나 주님의 이 지혜가 뭐죠?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시고 우리는 모시고 우리는 삼겹줄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할 때 이게 힘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것을 따라 우리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심리학적 법칙에도 이 법칙이 있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절대 혼자나 가족끼리 굴 속에 들어가지 마라.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혼자 동굴에 들어가셔는 안 됩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도 문 닫고 우리끼리 살자 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원리는 공동체의 원리예요. 세겹줄의 원리입니다. 부족하지만 옆 사람이 위로의 말과 따뜻한 손으로 일으켜줄 때 같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회복하시고요. 서로 중보기도 나누시고 함께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매주 변화하여 여러분 참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틀을 짜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가 섬기며 나누며 살다가 주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